다시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고 또 복음서를 우리가 귀하고 복된 책의 내용을 또 조금 해석하기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이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 영감된 책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몇 마디라도 바르게 잘 해석하고 증거하여서 주를 사모하여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먼 곳에서도 달려온 자들이나 또 가까운 데서 온 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나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인터넷으로 접촉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아기 예수님의 피신과 성장 아기 예수님의 피신과 성장 다시 본문을 좀 읽어 나가십시다. 읽으면서 해야 나중에도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은 알죠? 꿈에 나타나 이제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아마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꿈에 나타나 그냥 그러면 쉽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가로되 말하기를 가로되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고 무슨 해석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지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거죠.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사도시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렇게 그 일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니까 만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성경을 자꾸 써서 성경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충족하게 증거되고 기록되었다고 할진대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되지 자꾸 눈 감고 잠을 자려고 하거나 눈 감고 이상한 환상을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똑똑히 뜨고 얼굴을 찬물로 씻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려고 생각해야지 신비체험을 자꾸 구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한 행동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참 잘 도와주셨죠.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헤롯이 와서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도 죽였을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헤롯 속에 이렇게 역사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게 해서 빨리 피하라 오늘 밤에 곧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갈 곳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건한 사람이죠.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그 밤에 여보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헤롯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확신하고 그 밤에 빨리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피신합니다. 어떻게 뭐 걸어도 가고 뭐 어떻게 뭘 타고 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닌데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신을 하니까 빨리 피신해서 베들레헴 경내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럴 때는 또 남자들이 좀 필요하죠. 여자도 잘하긴 하는데 여자들은 마음이 조금 소심하고 약한 데가 좀 있는데 남자들은 조금 씩씩한 데가 조금은 있죠. 그래갖고 가자. 그리고 또 괜히 별로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도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이 좀 든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자 그러니까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이제 다 포대기에 싸서 어떻게 안았는지 누가 메었는지 저는 젊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약하다고 제가 빨간 천에다가 우리 아들을 등에다 얹고 그렇게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는 그래도 별꼴이라 그랬겠죠. 저 젊은이가 유별나게 저렇게 빨간 천에다 아기까지 큰 아기를 얹고 저런 일이 있나 그러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렇다고 아내가 몸이 약한데 그 업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야지. 그까지 거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 아기였는데 우리 아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키우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하는지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여튼 갔어요. 며칠 걸렸을지 몰라도 가서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하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킨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인데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오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에 피신했다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시대의 꿈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절교하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읽었죠. 나랑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니 세상에 나랑 같이 잠도 한 번도 안 잤는데 임신했다니 이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로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조용히 저 여자랑 이제 끊어야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무슨 다른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 안심하고 데려오느라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했고 또 2장 12절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도 했고 2장 13절에 방금 읽은 대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 밤에 피신하라 피하라 그렇게 말했고 또 2장 19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는 또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네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고 또 2장 22절에는 돌아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까 그랬더니 베들레헴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악한 왕인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꿈에 또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 말고 저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먼저 갈릴리에 거기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해줬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다 살 곳도 있는데 우리는 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너는 합정동에 살거라 망원동에 살거라 그렇게 음성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어디 사는 게 좋은지 너는 여기 살아라 거긴 너무 머니까 조금 가까이 오너라 또 저기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곳도 가고 이것도 가지 않고 저것도 가고 저것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 부친인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역할이 좀 있어요. 특히 든든하게 그래도 아내랑 아기를 보호한다고 누가 오면 내가 지켜주마. 요새 남편들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그런 말이에요.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준다. 지킬 힘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내가 당신 한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잘 살자 힘내고 그렇게 하자. 요새 보니까 자꾸 아내들이 시원치 않아요. 자꾸 조금 몸이 약해지는 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날들은 좀 하고 그래. 남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래야지 아내가 그 말이라도 좀 듣고 든든하지. 예, 아내가 이 남편이 남의 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위하지 않으면은 그 속상하죠. 그러니까 남의 편하지 말고 아내 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랬는데 황금은 그 금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금은 옛날부터 다 그 값비싼 것이니까 조금해도 비싸. 오늘날도 뭐 금반지 조그만 해도 벌써 몇십만 원 뭐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금값이 오르고 그러는데 금 그게 돈이 좀 되죠. 그러니까 피난하는 데는 괜찮은 거였을 거예요. 피난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도 어려우면 뭐 먹는 것도 사고 필요한 거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 생활에 이용했을 것이다. 16절 보십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는 암만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질 않으니까 보니까 박사들이 벌써 다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뒤늦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만 했으니까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반경 몇 킬로 얼마인지는 하여튼 그 둘레에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 그 내가 박사들에게 들어온 그 날짜 언제쯤이냐 하는 물어본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2년 전까지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 와, 이게 참 아주 독재자군요. 이게 옛날 왕들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권력을 분산시켜서 상권 분립을 해놓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상권이 아니고 다 독재를 하는 민주적으로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그러죠. 요새는 민주주의로 독재를 하고 있어요. 예? 민주적으로 국민들 여론을 아주 다 부추겨서 그래서 다 권한을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다 장악해버리면은 그러면 상권 분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현대판 독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세계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그렇다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그런 독재자죠. 그런 유아 대학살을 하다니 왕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큰 죄지. 한 명을 죽여도 큰 죄인데 한 명을 죽게 해도 죄고 죽여도 죄고 그런데 많은 아이들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베들레헴 주위 15km 떨어진 라마에서까지 통곡 소리가 났다.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흥미롭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까 2장 8절에 지난 시간에 읽었죠. 그렇게 말한 것은 이게 거짓말이죠. 속에 없는. 가서 경배하기는커녕 예, 어디서 났느냐 어느 집이냐 아 그러네 그럼 나한테 얘기하라 나도 경배한다.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예, 너는 경배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다 그럼 내가 빨리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 꿈에 보내서 도피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헤롯의 생각에서는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낫다고 하니 걱정이겠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이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아들들이 다 왕이 돼야 될 텐데 헤롯의 또 새로운 왕이 났다니 이게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그의 은밀한 계획이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 실패했을 때에 그는 베들레헴 부근의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큰 악을 아주 잔인한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큰 악이죠. 그 많은 아이들이 그냥 까닥도 모르고 다 죽였어요. 독재국가가 그렇잖아요. 이북 같은 독재국가들 그런 것들이 밤에 갑자기 보위부 차가 와가지고 한밤중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타라오 그래서 타고 자 아주 산골짜기 수용소로 가서 거기에 처박아 놓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요. 거기는 명부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이 없어 말소돼버리고 가서 집어넣고 거기는 죽어도 끝나고 죽어도 그것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북한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기에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신자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탈북자들이 와서 다 그 얘기 진술해가지고 다 알려졌어요. 그렇지? 그런 세계가 바로 저 북한의 북녘땅에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통치연대가 이 헤롯의 통치연대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주전 40년부터 4년 주전 4년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4년이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4년이냐 아니면은 주전 6년이냐 5년이냐 뭐 여러 학자들의 추측의 생각이 있는데 4년 이전이라고 보이는데 4년 어간에 이런 대학살이 있고 그다음에 4년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통치가 끝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한 후에 헤롯은 죽었다고 보입니다. 19절 보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꿈에 나타나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분봉왕이라는 그 말은 영어의 표현은 4분의 1씩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4분의 땅을 4등분해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또 헤롯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또 헤롯 아켈라오는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을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넷으로 쪼개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통치해서 분봉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일러주었고 그러나 또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니까 꿈에 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선지자들로, 선지자들 본문에는 복수로 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흥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나조라이오스, 예,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라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나시린, 하나는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지르, 나지르, 헬라 말로는 나지르 혹은 나제라이온, 나제라이온, 그래, 나제라이온, 나조라이오스, 나제라이온, 나제제제, 제제라고, 라는 그 헬라어와 비슷합니다. 나조라이오스하고 나제라이온, 나지르. 그래서 나시린, 나시린이란 말이 받쳐진 자, 구별된 자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시린 중에 진짜 나시린이죠. 가장 구별된 분이시지요. 또 혹은 하는 또 여러 학자들은, 유명한 학자들 중에 이것은 구약의 네체르, 네체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가지, 가지라는 말, 가지, 줄기, 가지, 싹이라고 말하는 네체르라는 말, 그것이 나사렛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네체르라는 말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 견해도 있습니다. 나시린 혹은 네체르, 가지라는 말과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싹이시니까, 네체르이시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진짜 시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의, 강원도 벽촌입니다. 죄송해요. 강원도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강원도가 저 산골인, 산 지역이니까. 강원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면, 우리가 강원도 저 인제 뭐, 그런 대로 가면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말하는 저 산골짜기에 가서 전방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사렛은 시골 벽촌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시골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약 30년을 사신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가 공생애를 갈릴리 해변가에 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세쯤 되었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30살까지는 시골 나사렛에서 부친 요셉에게,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일을 옆에서 거드는 목공처럼, 목수, 조수, 조수 목수입니다. 작은 목수입니다. 목수처럼 목수 일을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빠루질도, 빠루라고 그러니까 빠루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시 라일의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어디서 어디에 사느냐 보다 어느 출신이냐, 너는 고향이 어디냐, 도시냐 시골이냐, 어디에 사느냐 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지요. 어떠한 사람이냐, 사람의 환경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그가 어디에 살은, 시골에 살아도 아주 참 사람의 인품이 바로 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고, 도시에 살아도 역시 그렇고, 장소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일을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게 개입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악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위해 비상하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태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시며 아무도 그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늘 복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백번 백패, 백전 백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패전하고 말 것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늘 순응하며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순교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겁낼 것이 없어요. 죽을 때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니면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겁내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가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로 헤롯 왕은 유아 대학살의 큰 악을 저질렀다. 오늘 본문에 아, 참 악한 세상이로구나. 악한 왕이로구나. 악한 독재자로구나.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이게 악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의 그 왕의 직 때문에, 왕권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을,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죽이다니. 헤롯,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너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벌 안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네 하는 짓을 네가 알려, 네 양심은 알렸다. 네 양심. 그리고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은 자기 양심은 다 알아요. 암만 겉으로 완전 범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양심은 자기를 찌르고 있어. 밤잠을 편히 못 잘 것입니다. 죄인은, 그죠? 악은 하나님 앞에 벌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이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을 다 말씀 잘 알죠. 그런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 예? 온유한 사랑, 질투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랑해.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서 중생은 못했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는 중생한 자, 생명을 얻은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온 자의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보세요.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중생도 못한 자예요. 그는 구원 받아야 될 자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 되지 말고 구원 얻은 자가 돼서 우리가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히 낮아지셨고 어릴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영화롭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하늘이 얼마나 좋은데 땅에 내려와요. 예. 좋은 집에 있다가 저 빈민촌에 가서 살아라. 예, 굶주리는 전쟁터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은 있겠어요? 예. 굶주림 속에 가서 살아라. 예. 부유하게 살면서 너는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서 전도자가 되거라. 개척전도하거라. 목사가 되거라. 그러면 쉬운 일이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가난하여졌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요하신 그가 가난해지셨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탯줄을 따뜻한 방이나 병원에서가 아니고 쌀쌀했을 마구간에서 끊었지요. 탯줄을. 돈만 많았으면 꼭 그랬겠네. 돈 가지고 뭐 지금도 안 되는 게 없듯이 그 옛날에 돈만 많았으면, 예, 가서 돈 많이 집어주면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비워주고, 아이고 우리 여관에 이 방 좋은 방에 오십시오. 금 한 덩어리 집어주면은 그렇게 했을 테인데, 그런 금도 없거니와 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거기서 대출을 끊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서. 얼마 후에 요셉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인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소와 양 같은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 제물입니다. 예, 결례의식에서 또 그는 어릴 때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같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마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를 보면서 어린 아기들이 엄마 손, 아빠 손, 할머니 손 잡고 피신한다고 폴란드로 피신, 폴란드 쪽으로 가야 거기가 자유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경내로 가고 서쪽으로 가야 거기에 자유를 찾으니까 그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과 같이 어린 아가 아기 예수님. 예,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너무 힘들면 아빠가 좀 안았다가 엄마가 안았다가 서로 교대로 안았다가 하면서 먼 애굽까지 피신하고 아기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왜 이렇게 먼 길을 캄캄한데 가는지 모르고 배가 고프다고 때때로 또 배고프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피신의 길을 또 그는 갈릴리의 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평생 집이나 나귀를 개인 소유로 갖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아, 그거 갖는 거 우리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다 가져야 되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느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이 되죠. 그는 때때로 드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하셨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그 낮아지심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요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무하고 비천하고 무가치했던 우리 벌레와 같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줄 몰랐던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존귀한 지위에 성도의 지위를 직분을 지위에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선전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반대여야 한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느니라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두 군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죠.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의지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주의 낮아지심을 참으로 조금이라도 깨닫고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